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타임스퀘어 방문 후 뉴욕 시내 갱스터 투어와 9.11 기념관을 방문하며 뉴욕 여행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도 여행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모든 사람들은 뉴욕을 사랑한다. 유명한 티셔츠에 적힌 문구이죠.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2017년도에는 6,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했고 다른 어떤 미국의 도시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자랑하는데요. 오늘같이 화창한 날 모험을 떠나게 되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고 사진을 찍는 보도를 피해 뉴욕의 인기 있는 버스 투어에서 이 도시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를 빠르고 편리하게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높아 관광버스를 타는 건데요. 2층으로 되어 있고 2층에 지붕이 없어서 도시를 전체 모습을 좀 편하게 그리고 쉽고 빠르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티켓을 샀어요. 그럼 저와 함께 버스에 올라보실까요?
위층에 자리를 잡은 후 버스 투어를 떠났습니다. 단 한 장의 표를 가지고 대부분의 맨하탄 미드타운과 도시의 주요 명소들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 풍경이 압도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헤드폰을 꽂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1886년도에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왔던 이민자들을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었는데요. 그 후로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문화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민자들은 각기 뉴욕의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로빈이라는 분을 만나 이분이 알고 있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들어봤습니다.
I'm Robin London. I'm a New York City licensed tour guide. I have my own company called Metro.
저는 로빈 런던이에요. 뉴욕시 공식 투어 가이드고요. 메트로 NYC 관광과 뉴욕시 갱스터 몹 관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관광이에요. 금주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이 관광을 통해서 지금은 사라진 과거 시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 갱스터 역사를 보면 수백 수천 명이 미국 전역을 지배했는데 특히 중심에는 조직 범죄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 갱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금품 갈취부터 시작해서 도박, 매춘을 일삼았죠.
So let's talk about John Gotti. In the day when he was up the block.
자, 지금부터는 존 가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존 가리는 도심을 벗어날 때면 이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였죠. 그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음식을 먹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시음시켰어요. 왕처럼 행사했죠.
존 고티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갱스터였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마피아 보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로빈과 식사를 마친 후 마피아가 거리를 거닐던 지역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 1815년에 지어졌는데 뉴욕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성당이죠. 이곳은 외곽 지역이었어요. 1850년대는 이곳이 전부 농지였죠. 멜버리 도로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였어요. 이곳은 최초의 성 패트릭 성당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곳에 들어가 볼게요. 이곳에서 영화 대부의 마지막 장면이 촬영됐거든요. 영화 대부의 세례 장면 말이에요. 자, 들어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영화 대부를 역대 최고의 영화로 생각하는데요. 영화의 절정적인 장면이 촬영되었던 곳에 제가 직접 앉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So this is known as Black Hand Row. These houses go up in the 1860s.
이곳은 Black Hand Row라는 곳이에요. 이 건물들은 1860년대 세워졌지만 당시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보금자리였지만 범죄자들의 소굴이기도 했어요. 냄새 나고 더럽고 범죄로 가득했죠.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자, 저기 피자 가게 주인은 닐 델라크로체였는데 1970년대에 피자에 헤로인을 넣어서 배달했던 피자 커넥션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어요. 헤로인은 토마토 소스 통에 넣어서 밀수해왔어요. 뉴욕 전역에 평범한 게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Prohibition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starts in 1920.
미국 금주법은 1920년에 시작돼서 1933년에 폐지됐어요. 금주법으로 인해서 마피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스피크이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스피크이지는 지하실이나 식당 뒷방에서 운영되는 비밀바였어요. 이런 바에 들어가려면 문에 노크를 하고 조용히 얘기해야만 했죠. 술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가려면요. 암호도 필요했어요.
This is Sharky's or the Spring Street Lounge. And this is a great place to come in.
자, 여기는 샤키 또는 스프링 스트리트 라운지라고 불러요. 가볍게 들어와서 술 한잔하기 좋은 곳이죠. 여기도 스피크이지였어요. 예전 그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오래전부터 리틀 이탈리아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바다 넘어 미국으로 건너온 이탈리아인들이 본거지입니다.
We are now in the oldest cheese shop here in New York City.
자, 이곳은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 가게예요. 생긴 지 100년도 넘었죠.
지금 보시면 거의 셀렉션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전부 다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서 가지고 오신다고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종류가 많고 아, 여기 진짜 약간 이태리에 온 느낌? 그래서 이 도시, 이 타운 자체가 리틀 이탈리라고 작은 이태리라고 이제 이태리 마을인데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 뉴욕의 장소랑은 달라요. 이게 이태리 본토를 그대로 자그맣게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That building with the six apartments range from 6 million to 26 million.
자, 저 건물에는 아파트가 총 6개가 있어요. 아파트 하나당 600만 달러에서 2600만 달러에 이르죠. 충격적이겠지만 300억 원에 해당하는 2600만 달러 맞습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오른 거죠.
300억이라고? 아파트가요?
맨하탄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중심가와 멀수록 집값은 저렴하고 가까울수록 폭등합니다. 서울도 비슷한 상황이죠.
New York is my home. This is where I grew up. I grew up in the streets of Brooklyn.
뉴욕은 제 고향이에요.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죠. 저 브루클린의 거리에서 자랐어요. 전 이것이 정말 좋아요. 바쁘고 활기찬 분위기도 좋고요. 제철도 좋고 브로드웨이 쇼도 좋고 각종 바와 밤거리도 좋아요. 뉴욕의 모든 것이 환상적이죠.
타임스퀘어는 뭐 워낙 유명한 관광지니까 언제 와도 진짜 사람들이 정말 많고 네, 정말 북적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지금 소음이 심해서 비를 헤드폰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북적이는 소리, 에너지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타임스퀘어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타임스퀘어에 왔을 때 중에 지금 제일 그래도 사람이 없는 수준인데요. 오늘은 이 타임스퀘어에 있는 계단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풍경을 구경하는데 확실히 밑에서나 보는 거랑은 좀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이 전체 거리를 꽉 채운 빌보드 화면, 전광판, 사람들도 진짜 다양하고 은근히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멍 때리고 관광지에서 잠깐 한숨 쉬어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광고나 홍보 쪽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 전광판에 있는 광고만 딱 봐도 지금 전 세계에서 뭐가 제일 핫하고 제일 최신인지를 진짜 한눈에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공부하기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뉴욕의 분주한 콘크리트 도로 아래에는 뉴욕 지하철이 있는데요. 1,000km가 넘는 메인라인 트랙의 시스템 덕분에 주중엔 매일 560만 명의 통근자들이 5개의 도시 자치구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볼 것이 많고 북적이는 관광지도 참 좋지만 또 뉴욕의 다른 매력은 길만 몇 개 벗어나면 이렇게 조용한 또 지역이 바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말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분위기가 확확 바뀌어서 다양한 도시의 매력을 즐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즐겁지만 대략 50만 명이 다른 관광객과 함께 구경을 하다 보니 피곤해져서 잠시 자리를 옮겨 뉴욕의 명물인 베이글도 먹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 살 것 같아요.
타임스퀘어에서 남쪽으로 쭉 가면 로어 맨하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이 지역은 미국 역사상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My name's Daniel. I'm a born and raised New Jerseyan, but I've lived in New York on and off for almost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전 뉴저지 토박이지만 거의 20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죠. 투어 가이드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도시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무작정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동네나 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나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구경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찾아낸 장소를 천천히 음미하면 아주 좋아요.
잠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고 다니엘이 투어를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I'm Daniel. I'm going to be your tour guide and we're going to be together for 90 minutes today while we take a look around.
전 여러분의 투어 가이드인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90분 동안 저와 함께 이 주변 지역을 둘러보게 될 겁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바로 이 근처에 있었어요. 불과 200m 정도 떨어져 있죠. 하루 평균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날 뉴욕에서 2,752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그중에 343명은 소방관이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그날 오전에 잃은 소방관의 수는 역대 뉴욕시 소방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날이었죠. 이곳에 있는 교회 묘지를 거닐면서 성 바울 교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9.11 테러 이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이 건물이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대규모 청소 기간 동안 이곳을 사용했죠. 그때 청소 일을 진행했던 수많은 인력들이 받은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 9.11 사태를 저는 9.11 테러를 그때 생중계로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때에 받았던 충격 그리고 좀 공포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이드 분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 되게 생생해서 기억이 나요. 실제로 지금 이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감정일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So we can actually see four of the new World Trade Center buildings that are currently standing from this vantage point right here.
이곳에서는 현재 세워져 있는 네 개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산티아고 칼리트라바라는 스페인 출신 건축가예요. 이 건물은 평화의 흰 비둘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평화의 상징인 흰 비둘기가 이 자리에 내려앉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새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선명하게 보이죠? 하지만 각자의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새가 떠올라요. 불사조가 날아오르는 모습이죠. 불사조는 죽으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고 그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이곳에서 벌어진 일도 그와 아주 흡사하죠.
9.11 공격은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건물이 무너진 곳을 직접 걸으니 그때의 비극이 더욱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So welcome to the 9/11 memorial, guys. You are confronted with this enormous absence here, this enormous void.
9.11 메모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 거대한 빈 공간입니다. 두 개의 큰 연못 중 하나죠. 이 두 개의 연못은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은 북쪽 타워가 있던 자리고 저쪽은 남쪽 타워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걸 보면 당시 건물들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연못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폭포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면서 결국 주변의 모든 소음을 전부 집어삼켜버립니다. 헬리콥터, 건설 현장, 사이렌 등과 같은 소음까지도요.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잠깐의 평온한 시간 동안 연못 앞에 서서 묵념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사라진 건물에 대한 묵념이 아니라 그날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는 거죠. 이 두 개 장소에서 목숨을 잃은 2,997명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I think for me it is a healing place. It is a place where you can pause and you can just have a moment of reflection to think about.
개인적으로 이곳은 치유의 공간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날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남편, 아내,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니 그때의 일이 더욱 생생히 다가왔는데요. 공격 이후 생긴 절대 잊지 말자라는 말처럼 저 역시 오늘의 경험으로 그때의 일이 기억에 더욱 깊이 새겨졌습니다. 뉴욕에서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밤에도 낮에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풍부한 역사를 지닌 동시에 혁신적이고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수백 년에 거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곳이기도 하고요. 2층 관광버스를 타고 뉴욕의 바쁜 도시를 구경하고 난 후 소음을 뒤로 한 채 조용하고 매력적인 어퍼이스트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로빈으로부터 마피아 무리의 아지트 투어를 받고 리틀 이탈리아라고 알려진 동네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로어 맨해튼에서는 요즘 핫한 장소를 방문했고 그 후 9.11 기념관에서는 중요한 역사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을 보니 미국의 아름다움의 한 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목적지는 뉴욕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텐데요.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5년 한국에 입국해 누구보다 성실히 정착 생활을 해온 탈북민 유이명 씨. 그녀가 열심히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도 그렇지만 이제 형제들도 다 저보다 언니들과니까 제가 여기서 미용 기술 배웠고 운전면허도 배웠거나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좋은 데를 정말 북한은 뭐 이미 전에 뭐 북한에서 살아서 알지만 북한도 다 가보지 못했죠. 정말 명소들을 아들 형제들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다니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여기서 사실 혼자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다 내려놨겠죠.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생각을 못했고 그렇지만 아들이 있고 그래도 북한에 형제가 있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잘 배워서 기술을 닦아놔야 나중에 이제 동일이 돼서 내가 그 사람들 여기 이제 다니면서 내가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사회복지 공부도 할 때는 제 언니들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요양원 신세를 지어야 될 때면 제가 그런 요양원 운영도 하고 이런 것도 북한 가서 이런 나만의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보험도 거기서 이제 하고 싶고 그 운영을 하자면 또 차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더 기술을 닦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이명 씨는 두고 온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 10년 됐네. 그때가 19살이었지. 생생하지요. 정말 이제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울고 가네요. 아들을 군대 보내고 저도 이제 집에 혼자 있게 되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냥 친구가 오자니까 다른 생각 전혀 없이 한국도 우리나라 땅인데 한번 가보자. 제정신 없이 온 거죠. 정작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들어가니까 그때 정신이 들은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다시는 북한 땅을 밟지 못하지 않을까, 혹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예전에는 저희처럼 이제 탈북할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이제 생각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서 한 10년이면 이제 청년이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에 가서 고생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유희명 씨는 한국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한 씨도 아들 걱정을 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침 새벽 5시면 아 얘도 일어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잘 먹지, 이렇게 밥 먹을 때면 또 이제 걔네는 잘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도전을 하고 배우고, 정말 아파서 일을 못해도 내가 아, 배워야 되겠다. 그러다 하니 뭐 정말 자격증도 정말 너무 많이 땄죠. 항상 지금 아들이 뭘 하고 있겠지? 또 내가 이제 밥을 먹다 정말 이렇게 좋은 거 보고 이제 배만 불러도 아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배고파서 뭐 어디 가서 먹을 걸 찾아 헤매겠는데 나는 여기서 배불러서 이렇게 응? 사람이 배부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는 사이가 좋았다고 하고요. 북한에서부터 예능을 좋아했던 유희명 씨처럼 아들도 유희명 씨를 따라 예능 활동을 즐겼다고 합니다.
예, 너무 다정했죠. 비록 아들이지만 이제 저희 아들도 제가 예능을 좋아하니까 아들도 예능을 당연히 하길 바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놀고 자기 또래 애들끼리 나가서 춤추고 노는데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놀면서 아들이 너무 이제 잘 노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렇게 자식들은 그냥 잘한다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언젠가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 했으면 좋겠네,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 잘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보면 북한에서 내가 이렇게 예능적인 끼가 있는 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조금 하면 잘하는데 자꾸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하나? 부모 자식 간에도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현상이구나, 그걸 많이 생각하죠.
그렇게 유희명 씨는 북한에 있는 그리운 아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들아,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너를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정말 더 좋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왔고, 정말 통일이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고 너를 만났을 때 한국에 와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를 기초를 닦아서 너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내가 리더 역할로서 하려고 이렇게 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언젠가는 볼 날이 있으라면서 항상 건강만을 계속 살아있기만 내가 바랄게.
끝으로 유희명 씨는 자신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싶고 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제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찾는 것 같아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끝까지 배워보자 이거예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일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탈북민 유희명 씨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탈북민 유희명 씨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연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93년에 설립된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에서 약 240km 떨어진 윌리엄스타운이라는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50에이커 규모의 아름다운 캠퍼스에 전교생이 약 2,000명에 불과한 정말 작은 규모의 학교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인문학에 관한 윌리엄스 칼리지의 입지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대학 순위에서 국내 리버럴아츠 칼리지들 중에서 최고 대학으로 꼽히고 있는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이죠. 리버럴 칼리지는 초대형 종합대학교가 아니라 순수 학문 위주의 학부 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버럴 칼리지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38년 동안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리버럴 칼리지는 모든 학사 과정이 학부 학생들에게 맞춰집니다. 일반 종합대학교의 경우 교수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연구 참여인데요. 하지만 리버럴 칼리지에서는 대부분의 교수가 학생 지도에 더욱 충실합니다. 또 일반 대학은 클래스당 학생의 비율이 높아 토론 수업이 쉽지 않은데요. 리버럴 칼리지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낮아 보다 질 좋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입학 동기가 확실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수가 적기 때문에 동문들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똘똘 뭉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교수들과의 교류가 일반 대학보다 훨씬 용이해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대부분 사립이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편입니다. 최근에는 이들 학교도 학자금 보조를 확대하는 경향입니다. 또 소수 인정의 비율이 낮고 전공과 클래스 선택의 폭이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윌리엄스 칼리지의 학사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죠.
윌리엄스 칼리지는 인문학, 과학, 사회과학 등 3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술사와 개발 경제 분야에서는 석사 학위 과정도 제공하며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은 7명당 1명꼴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경제학, 수학, 영어영문학, 생물학, 심리학, 행정학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입생이 2학년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98%로 학생들이 평생 모교로 여기고 자랑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는 친밀한 학사 연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입학 현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700명 넘는 학생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지원했는데요. 이 중 13%에 해당하는 1,200명 정도가 입학 허가를 받았고요. 약 550명이 최종 등록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00여 명.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50대 50으로 각각 1,000여 명입니다. 그럼 윌리엄스 칼리지가 찾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군에 속해 있으며 공식적인 규정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규정을 적용한 다음은 학생들의 학문적 집중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사고 능력을 중시하며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윌리엄스 칼리지는 음악적인 재능이 높거나 환경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조예가 있는 식으로 대학 캠퍼스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야망 있고 열정적인 학생들도 무척 선호합니다. 윌리엄스의 입학 허가를 받으면 다른 지원 학교들은 모두 포기하고 반드시 윌리엄스에 입학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조기 지원 얼리 디시전은 11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해야 하며 12월 15일 입학 허가가 결정됩니다. 정규 지원은 1월 1일 마감되며 4월 1일 전후로 입학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윌리엄스 칼리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 튜토리얼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스라는 게 뭔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좀 더 들어보시죠.
이 대학 최고의 자랑은 튜토리얼스라고 불리는 개인 수업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 학생 두 명의 교수 한 명이 지도하는 이 수업은 교수 앞에서 매주 다른 항목을 놓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동료의 주제 발표를 서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슈에 대한 에세이, 실험실 연구 결과, 예술 작품에 대한 평론 등 매우 다양한 범주를 다루는데요. 이런 튜토리얼스를 통해 학생들은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게 되며 작문 실력이 향상되고 자신의 주장과 소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훈련 등을 연마하게 됩니다.
네, 해마다 60개에서 70개의 튜토리얼스가 제공되는데요.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재학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이런 튜토리얼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규모는 작지만 미국 최고 리버럴 칼리지의 명성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교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로 구성된 윌리엄스 칼리지의 교수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초청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학생들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윌리엄스 칼리지를 택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기거하는 주택은 캠퍼스와 이웃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종종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캠퍼스 찻집이나 도서관, 벤치 등에서 편안히 만나 대화할 정도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대부분의 리버럴아츠 대학은 학비가 엄청나게 비싼 편입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도 1년에 학비가 7만 달러가 넘는데요. 하지만 윌리엄스 칼리지의 또 다른 매력이자 강점은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라고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설명합니다.
윌리엄스는 학생의 가장 형편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0%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재학생의 50% 이상이 이런 재정지원 정책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등 미국의 명문사립대학들이 지원자의 재정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윌리엄스 칼리지 역시 이런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신입생 지원 사정 시 개인과 가정의 소득을 관여하지 않는 니드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재정 능력에 따라 필요하면 100%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기만 한다면 대학 4년간 재정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 다카라고 해서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교로 찾아오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직장 내 지도력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순식간에 날릴 방법, 또 끝으로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제철 음식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성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참 바꾸기 어려운, 그래서 이름도 고정관념인데요. 네. 남녀 지도력에 관한 어떤 고정관념을 바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아, 그런데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연구입니다. 네.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불안감이 남녀 간의 그 리더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인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습니다.
네. 이 성 고정관념 중에서도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겠네요.
네. 보통 그 여성들이 더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더 자리에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이번 연구는 오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르다. 이게 핵심이겠나요?
맞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성들이 감정적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도력에서 감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먼저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특히 이 불확실한 시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성 리더들의 그 배려 중심의 리더십이 발휘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지도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그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을 때 네.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뭐... 일단 불안감이 먼저 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네. 반대는요?
네. 뭐 불안해도 뭔가 잘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의지, 희망.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연구를 보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남성과 여성 리더들이 이런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성 리더들은 불안할 때 그 아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뭐 심하게는 학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리더십을 비인격적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위 부정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성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여성 리더들은요, 사실 불안 수준에 상관없이 뭐 학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요. 타인을 배려하는 그 가족 지원적 리더십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감정에 덜 휘둘리면서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요. 여성 리더와 남성 리더가 감정적 스트레스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까요?
네. 먼저 연구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네.
2020년 그 팬데믹 초기입니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관리자 약 140명, 그리고 직속 부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겁니다. 리더들이 팬데믹 기간에 느낀 감정, 그러니까 불안과 희망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부하 직원들은 그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평가했습니다. 리더의 56%가 남성이었고요. 44%가 여성. 그리고 거의 백인이었고 이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반면에 부하 직원들은 56%가 여성, 89%가 백인, 그리고 88%가 이성애자였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는 특히 여성 리더들이 남성 리더들보다 팬데믹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보고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도 직원들은 그 심하게 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감독하는 경우가 여성들이 훨씬 적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팬데믹 동안에 불안은 매우 높게 느꼈지만 리더십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불안 수준과는 무관하게 심한 행동,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뭐 소리치는 행동이 거의 없었지만 남성 리더들은 불안을 느낄 때 비인격적으로 감독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희망을 느낄 때는 어땠을까요?
네, 불안감이 심했을 때 무례하거나 부하 직원들을 조롱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남성들.
네.
희망을 느낄 때만 가족 지원적인 리더십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여성 리더들은 불안이나 희망의 감정과 관계없이 아주 일관되게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여성 리더들은 희망을 느끼든 뭐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건데요. 남성 리더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자주 가족 지원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리더들이 더 강한 공감 능력 또 감정 관리를 보여줬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여성 리더들이 어떤 조직이 좀 불안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안한 시기에 조직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여성 리더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조직에 더 큰 이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점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남녀 리더들이 부하 직원, 아래 직원들한테 동기를 주고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줘도요. 남녀 리더의 승진과 평가에는 또 다른 영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도력을 보여줘도 남성 리더는 승진이나 평가에 좋은 영향을 갖고 여성 리더는 같은 수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 겁니다.
네, 같은 행동을 해도 성별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조직 내 그 성 편견 때문에 남녀 차별 때문에라는 지적인데요.
네.
남성은 리더로서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여성은 따뜻하고 돌보는 역할의 기대를 받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도 남성과 똑같은 승진이나 높은 평가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심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네요.
네.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또 선거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뭐 면역 체계 노화를 가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스트레스 가 사망 위험을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지난해 한 연구에서 나왔다고 미국 NBC 방송 이 투데이 프로그램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호흡, 숨 쉬는 것, 뇌로 전달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방법을 바꾸면 즉시 몸이나 감정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뭐 숨만 잘 쉬어도 불안감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자, 청취자분들도 지금 저희랑 같이 연습했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배워볼까요?
자,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다섯 가지 숨 잘 쉬는 방법입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정지, 호흡, 그리고 존재하기입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한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호흡을 천천히 반복해도 그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로 가는 것을 딱 일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멈추시고요.
중지.
눈을 감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네.
이제는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그 휴식과 소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인데요.
네.
이 숨을 들이마실 때 배 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배를 밀었다가 그리고 배에서 공기가 빠져나게 하는 그런 복식호흡을 하루에 5분씩 연습을 하면요. 몸이 빨리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숨을 아주 길게 내뱉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한숨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완전히 차는 느낌이 들 때까지 더 깊게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요.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분 정도 한숨 호흡을 하고 나면 뭔가 좀 기분이 머리부터 맑아지면서 달라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지금 명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차분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나머지 호흡법도 알아보죠.
네 번째는 일치호흡법입니다. 이건 심호흡이 아니고요. 천천히 1분에 5번 정도 숨을 나누어서 쉬는 겁니다.
네.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 이렇게 숨을 부드럽게 들였 내쉬었다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천천히 부드럽게 숨쉬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역시 눈을 감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20분 정도 이렇게 일치호흡법을 연습하면요.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숫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4, 7, 8 호흡법입니다.
4, 7, 8.
네. 숨은 4초 들이마시고 7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숨 참고 있어요, 지금. 네, 와, 다섯 가지 호흡법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정지 호흡 존재, 그리고 복식 호흡, 한숨 호흡,
네.
또 일치 호흡, 478까지.
맞습니다.
자, 여러 연구로 입증된 스트레스, 불안감 날리는 호흡법 배워봤습니다. 끝으로 멋지고 멋지고 음식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건강을 지키는 제철 음식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 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제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네.
가을에 풍부한 제철 음식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도 주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뿐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데 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자, 가을의 대표적 식품 중에 하나가 호박이죠.
그렇죠.
밝은 주황색을 띠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아주 많아서요.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 기능도 높입니다.
네.
섬유질과 칼륨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고요.
네.
뭐 수프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죽도 끓이고 구이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해서 호박의 맛과 영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음식인가요?
고구마입니다.
아, 고구마.
고구마 역시 가을철에 빠질 수 없는 건강식품인데요.
그렇죠.
달콤한 맛이 있죠. 베타카로틴과 섬유질,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네.
눈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뿌리 채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을 과일 중에 배가 있습니다.
네.
섬유질, 비타민C, 그리고 구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이 배 껍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또 껍질째 배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호박, 고구마, 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랜베리가 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그 앵두같이 생긴 빨간 과일이고요.
네.
말려서 먹기도 하고
그쵸.
미국의 추수감사절 식탁에는 빠지지 않는 그런 재료인데요.
네.
가을철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그 보석 같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북한 청취자들께는 크랜베리라면 좀 낯설 텐데요.
한국 과일이라면 아마 네. 오미자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풍미도 있고요. 그래서 크랜베리하고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생선 아시죠?
전어.
네네, 네. 전어. 가을철 음식으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전어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맛이 좋답니다.
네.
이 시기에 지방이 아주 풍부하게 올라와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또 일품이라는데요. 그래서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겁니다. 전어 잘 드시면 집 나간 입맛도 되돌리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전어구이 향기가 나는 것 같고요. 또 오미자 향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향기 탄대요.
네. 자,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멋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살면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다룬 음악극이 한국 무대에 올랐습니다. 탈북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의 보편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데 탈북 여성의 정착기를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반응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음악극 금선 공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극 초반 언니를 찾기 위해 북한에서 탈북한 금선이가 탈북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지만 금선이는 명랑한 모습으로 한국에 정착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극단 느낌의 창작 작품으로 금선은 탈북민에 관한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작품 소개, 극단 느낌의 대표이자 작가 또 배우로 함께한 박아롱 씨에게 들어봅니다.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저희의 창단 목표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다뤄왔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얘기도 조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지금 이게 세 번째 작품이에요. 먼저 탈북한 언니의 소식이 끊어져서 이제 그 언니를 찾으러 가라.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제 몸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해놓고 엄마가 이제 먼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금선이는 홀로 됐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금선이는 굉장히 당차고 명랑하고 쾌활한 여주인공입니다.
박아롱 작가는 이 극을 쓰면서 탈북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또 유쾌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까요? 키워드는 우리 다 사실은 다 자기 나름의 외로운 사람들, 뭐 고민 있는 사람들 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관심과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정착하는데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뿌리를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느끼고 돌아갈 때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꼭 탈북민이 아니라도 좀 돌아보고 우리가 다 문 닫고 지내잖아요. 그런 걸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금선이의 한국 정착 과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합니다. 사기꾼을 만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대리점에 취직해 일을 하지만 모든 게 낯선 그녀에게 이 정착이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금선을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억수가 등장해 그녀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줍니다. 억수 역할은 탈북민 차위성 배우가 맡았는데요. 먼저 함께한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다양한 장르를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특히 또 이번 작품은 배경지가 제 고향이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굉장히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도 북한의 현황이라든가 북한의 딸 주민의 삶이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녹여내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공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다양한 사투리도 볼 수 있다. 한 작품 안에서.
금선의 고향은 양강도 해산입니다. 차배우의 고향과 같기에 이 현실 고증을 위한 소통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어쨌든 이거는 예술이잖아요. 뭔가 만들어냈을 때 사실을 바탕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감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유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러워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특유의 그 해상에서만 쓰는 표현들, 단어들, 감탄사들 이런 걸 좀 넣어서 최대한 사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차 배우는 극중 대사 가운데 특히나 와닿는 대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의 이제 엔딩 장면에서 금선이한테 탈북민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대사가 남들이 함부로 하는 말이 멋이 중원디요. 지가 금선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도 금선 씨는 행복해야지 꼴이 이게 뭐예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실제 저한테 해주는 말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회의 눈치도 보이고 남의 스쳐 지나가는 말들에 괜히 한번 흔들리기도 하고 그거를 사랑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사를 쳤기 때문에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선 역에는 서수지 배우가 함께했는데요. 작년 극단 느낌에서 선보인 연극 오마이 데스티니에 이어 탈북민 역할을 맡았고요. 가장 신경 쓴 점은 아무래도 북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언어,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보러 오셨을 때도 이렇게 위화감 들지 않고 또 저도 연기자로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고치는데 정말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양강도 해산의 언어를 한번 딱 익히고 나니까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해산 출신의 어떤 탈북민들도 너무 탈북민 같다. 너무 언어가 너무 찰떡이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잘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상도 사투리랑 느낌이 살짝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공부도 하고 찾아보니까 이쪽 경상도 이쪽 주민들이랑 양강도 그쪽 끝 이 주민들의 말의 뉘앙스나 억양들이 조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배우는 탈북민 역할을 맡고 공연해오면서 점차 탈북민을 이해하고 또 좀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금선이가 사실은 양강도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가라, 언니 찾으러 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저도 작품 준비하기도 하면서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두렵고 겁나고 진짜 인생에 한 번 있는 그 순간을 어떻게 결심을 하고 왔을까 그런 게 좀 깊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더 와닿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하나 자신에게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래도 제가 엄마를 떠올리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이제 혼자 뭔가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라고 뭔가 말하면서 하는 그 노랫말과 그런 것들이 저는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여기서 그냥 낯선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하는 노래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현장에는 극장을 가득 채운 관객이 함께 웃으며 관람했는데요. 이전 연극에 참여했다는 학생과 그 어머니도 새로운 공연 소식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전 작품도 이렇게 탈북민 관련된 작품에 아이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민들의 그런 힘듦 그리고 어려움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연극이라던가 공연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내용도 북한 탈북민에 관한 이야기여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하는 그 배우님의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가 제일 멋졌고 잘못이 아닌데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게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를 다른 분들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탈북민의 정착기를 다룬 연극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과 그들이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는 과정만 이제 영상 매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탈북민들이 정착해서 생활하는 것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노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게 오신 만큼 잘 적응해가지고 원하는 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웠고 탈북민이 진짜로 현실에서 생활하는 게 적응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탈북 관련된 내용을 연극으로 재밌게 접해서 너무 좋았고 실제로 탈북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